논픽션 작가 열전.
히로세 다카시는 널리 읽힌 반핵 평화 소설 체르노빌의 아이들을 쓴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3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다카시는 1인 대한 언론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분야를 종횡무진 누비며 글을 써온 일본의 르포르타주 혹은 논픽션계의 거목입니다. 와세다 대학 공대를 나온 뒤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하던 다카시는 자신의 일이 환경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표를 쓰고 농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번영일을 하면서 생계를 잇던 중 그는 이윽고 르포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는 거대 자본의 형성 과정과 실태를 고발하는 작업이었고 다른 하나는 반전 반핵 운동과 관련된 기록물을 쓰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카시의 책들은 국내에 몇 권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제1권력 1권과 2권은 20세기 거대 자본의 흐름을 집요하게 추적해서 일본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책이고 원전을 멈춰라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기 20년 전에 원전 사고를 예언한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앞서 언급한 체르노빌의 아이들은 이미 환경운동 도서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했죠. 다카시는 거대 자본의 배우 인물들을 자신의 책 속에서 가차없이 실명으로 비판한 탓에 일본 정치계 그리고 재벌계의 공공의 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지금도 환경단체 시민단체들과 손을 잡고 후쿠시마 원전 피해보상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전을 통해 공급되는 전기를 쓰지 않기 위해서 집을 전기 없는 주택으로 손수 개조했다는 일화도 아주 유명합니다. 일본은 르포르타주와 논픽션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수요도 공급도 많습니다. 히로세 다카시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무수한 르포 작가들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서 최근에 들어서야 언론인들 사이에서 탐사 보도나 내러티브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르포를 대신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뭐라고 불리든 현장에 뛰어들어 사실을 채집하고 진실을 드러내는 작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내 인생의 밑줄 쫙 별표 땡땡.
아비오라는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출판을 시작한 지는 한 15년, 16년이 정도 된 것 같고 그동안 쭉 책 만드는 일을 편집자로서 일을 하다가 한 3년 전부터 이제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판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인데 사무실에 갇혀 있을 때는 그런 일을 하지만 사실 더 집중하기 위해서 몸을 쓰는 일을 동시에 병행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한창 산에 빠져서 이제 겨울에는 캠핑을 주로 못했는데 요즘 이제 날이 따뜻해져서 다음 달부터 밖으로 나가려고 날이 좋아지니 막 지금 몸이 꼬물꼬물거리면서 기분이 좋고 근데 이제 기대를 잔뜩도 하고 있어서 일이 훨씬 더 좀 활기차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혼자 1인 출판을 하는 곳이라서요. 사람들과의 교류가 또 많지 않아서 출판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잘 몰라요. 오히려 기사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이제 가까운 지인들 통해서 보기는 하는데 워낙에 아비오라는 출판사가 이렇게 말하면은 스스로 디스를 하는 거지만 책이 많이 나간 출판사가 아니라서 사실은 다른 데들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반토막 났다. 3분의 1이다. 거긴 낫다. 우린 4분의 1이다. 이렇게들 하는데, 이제 사실 제가 그동안 좀 비주류의 책을 출간해 왔는지, 그렇게 막 성과가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도서정과제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도서정과제를 함으로 인해서 더 팔릴 책이 덜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달하고 비슷하고, 지지난달하고 비슷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우리 도시를 떠나 살 수 있을까라는 귀농귀촌에 관련된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직접 또 만들기도 해서 제가 첫 번째 독자이면서 이 얘기를 또 독자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책이고 최근에 제가 읽었던 독자로서 읽었던 책 중에 좋은 느낌이 있어서 오늘 선택을 해봤습니다. 책은 보리라는 필명을 가진 그 한때는 지난신문 기자를 지내기도 했던 작가가 쓴 책인데요. 전라북도 진안으로 귀농귀촌에서 이제 시골에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7명을 인터뷰를 하고 또 저자 스스로도 이제 지난해 한 4년 정도 귀촌을 해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에요. 이 책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사실 저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 이제 머릿속으로는 향후 몇 년 안에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직접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처음엔 주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좋았던 거는 보통 시골에 가서 살까 생각할 때는 뭐 먹고 살지?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7명의 사람들은 농사는 정말 젬병이고 대신에 자기가 도시에서 했던 일들을 공간만 옮겨갔을 뿐 그 도시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시골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나 도시에서 이렇게 쌓았던 이력이나 재능 이런 걸 어떻게 하면 그 낙후되고 공동화되어가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살고 있는 그런 시골에서 풀어갈 수 있을까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내가 어떻게 또 동화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좌충우돌 살아가고 또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간 사람들 얘기라 내가 시골 가서 굳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혹은 또 지금 서울에는 문화하면 뭐 가진 혜택들이 다 있지만 시골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시골에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대신에 충족되는 것들이 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환기시켜주는 책이라서 또 성공한 사례만을 다루지 않아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내가 이제 귀촌을 하게 된다면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겠구나. 이런 뭐 갈등을 겪게 되겠구나.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겠구나.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내가 왜 시골에 가고 싶어 하는지 이런 근본적인 물음도 다시 묻고 그에 대한 답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읽으니까 마치 제가 한 번쯤 살아본 것 같은 뭐 이렇게 몇 박 며칠 연수라도 다녀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일단 스토리가 저는 좀 재미있었고요. 여기 가신 분들이 특별한 재능이 있다거나 어떤 그 시골에 갈 수 있는 뭐 정착금 혹은 뭐 뒷배경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서 뭐 이렇게 좀 뒤를 봐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마 뭐 다른 분들도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인 거예요. 또 혹은 최근에 나온 책들을 보면 예술가들이라든가 좀 이렇게 지식인들 이런 분들 사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만의 어떤 능력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사례가 많아서 이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지라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면 여기 등장하는 분들은 대체로 그냥 학교 선생님이셨던 분들 뭐 혹은 그냥 직장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사람 그리고 그냥 남편 학원 그리고 또 학원을 운영하던 분인데 남편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혹은 요리사였는데 뭐 회사에서 십몇 년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가 됐는데 도시의 삶의 염증을 느끼고 혹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 아내는 그 시골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어느 날 문득 와이프한테 가자 했는데 와이프는 반대하고 그래서 혼자 몇 년 동안 가서 준비를 해놨더니 이제 와이프도 내려와서 같이 이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우리의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궁상 맞을 수도 있고, 궁색하고, 삶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같아요.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학교 선생님 출신이세요. 여기 그 민들레 학교, 성미산 초등학교인가요?
네. 이화.
쪽 선생님이셨는데, 어느 날 문득 시골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 성격이 한번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아이들만 데리고 먼저 내려갔고 주말 부부로 살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특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교육을 하는 분이니까 교육은 시골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골 가서 이제 학교 선생님은 하지 못하고 유치원 어린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요가를 가르치고, 초등학교 아이들과 뭐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영어와 일본어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 이주 여성들에게는 한국말을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이주 여성의 남편들에겐 그 이주 여성들 사이에서 그 통역을 또 담당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게 돈벌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점점 그 활동하는 게 사람들한테 인상적이고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게 이제 그쪽에서 사람들이 알아줘서 지금은 그거를 돈을 받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거의 매 주말 빼고는 거의 매일 수업이 한두 개쯤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도 여전히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분이 그래도 지금 훨씬 행복하고 좋다고 하는 거는 그냥 그곳이 내가 살고 싶었던 곳이고, 내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던 걸 나누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바쁜 것과는 또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시골에 가서 살려고 하면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막상 내려가도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게 많고, 집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는 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진짜 농사를 배워가지고 하더라도 농사라는 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부산 총각이 있어요. 부산 총각인데 지난해 와서 귀농을 해서 지난해 뿌리를 내리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왔는데, 그 사람이 달랑 파란 트럭 한 대 들고 끌고 왔는데 시골에서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트럭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사는 마을인데, 뭐 배추를 추라하든 뭘 추라할 때 항상 차를 불러서 했는데, 그게 다 돈이니까 이 총각 한 명 부르면 뭐 그리고 나서 밥 한 끼 먹여주면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너무 인기가 좋고, 이분이 이제 그 마을, 지난해는 보면 마을 간사 제도라는 게 있는데 간사가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사시고, 노총각, 그때는 노총각은 아니었죠. 그냥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총각 혼자 사니까 자기 혼자 밥을 해먹기도 그렇고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 가는 거예요. 밥때가 되면. 그래가지고 어머니 밥 주세요, 아버님 밥 주세요 하면 숟가락 하나 딱 얹고 밥 한 공기 얹고 이래가지고 뭐 여기 마을 간사를 1년여를 했는데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밥을 해먹은 적이 없다고. 근데 이 친구가 농사도 배우고 뭐 군에서 운영하는 마을 대학도 뭐 다니고 이제 활동가로서 이제 살아가는데, 전국에 있는 마을 만들기 대학을 두루두루 다녀서 수료증만 12개를 받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이 그래서 마을 사람들 속으로 이렇게 스며드는데, 일단 총각이 돈을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시골에서 사니까. 근데 월급이 100만 원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또 저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중에는 돈이 쌓여가고, 나는 마을에 시골에 귀촌하는 데 걸 배우면서 돈을 벌면서 한다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사람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다른 분들도 그러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선생님도 이름이 다정이라는 분인데 아마 그 닉네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 돈 벌기 위해서 요가 선생님을 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이런 건 아닌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돈벌이가 되는 거죠. 이 총각 같은 경우도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돈을 버는 일로 연결이 되기도. 그건 사실은 소소한 금액이지만 그런 것. 그리고 어느 날은 마을 축제를 담당하는 분한테서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마을 축제를 한번 기획해보자라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 축제 기간 동안 라디오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누가 진행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하다가 또 갑자기 라디오 DJ를 맡게 돼요. 근데 이런 재미가 있고 어떤 기회가 내가 꼭 계획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가치로 살겠다, 어떤 사람들과 살겠다라는 큰 그림이 있다면 삶에 있어서 어떤 방향, 인생의 방향은 꼭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의외의 곳에서 나한테 행운이 찾아온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 나오는 많은 사례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쩌면 행운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뭐 이렇게 삶의 이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자가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 책에 나오는 그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사실 귀농귀촌을 예전에는 뭐 연세 드신 분들이 가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20대부터 시작해서 제일 많으신 분이 50대지만 대부분 뭐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혹은 뭐 이렇게 도시의 삶에 길들여져 있어서 여기서 당연히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상형처럼 이렇게 어디 딴 뭐 시골에 가서 살겠어라고 마음만 먹고 계신 분들한테 그게 사실 마음 먹고 실행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힘드나 시골 가서 힘드나 근데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그리고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도 계획은 사실 이렇게 잡고 있는데 계획 잡고 이렇게 몇 년을 기다리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일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정말 원한다면 떠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를 떠나 살 수 있을까? 보리 선생님이 지은 책이고요. 이 책을 소개한 저는 아비오 출판사의 고정란이라고 합니다. 아비오 출판사는 지금 주로 경제경영서와 자기개발서를 내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류의 우리 도시를 떠나 살 수 있을까나 어쨌든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책들을 사실 이 책도 자기개발서예요. 그래서 귀농귀촌으로 가야 된다, 에세이로 가야 된다, 서점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삶의 모든 주제들이 사실은 자기개발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단순히 무슨 어떤 삶의 노하우나 방케 A부터 Z까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실용적인 에세이, 실용적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독자들한테 편안하게 읽히게끔 하는 책을 좀 계속 출간하려고 합니다. 물고도미란 물고도 우와 레디어
팟캐스트. 다시 김순천 작가님한테 여쭙겠는데요. 그 두 번째 쓰신 글에 등장하는 지성이하고 문종택 아버님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네, 어떤 아이였고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할 때 앞에 하나를 끝내고 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뒷부분을 생각을 하고 막 이러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지성이는 어떤 아이냐면은 한 가지를 하다가 거기에 빠지면 다른 길로 가고 또 그거 하다가 또 다른 길로 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지성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이렇게 일들을 체계적으로 해야지 왜 이렇게 하지 이러고
벌려만 놓고
네네 벌려만 놓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 야단도 치고 그랬나 보시더라고요. 근데 지성이가 너는 왜 일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지성이가 그래도 아버님 할 건 다 하잖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되게 그 애가 재밌는 아이고 아버님 표현에 가면 약간 허당기가 있다는 이렇게 표현하니까 약간의 4차원 그런 아이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버님이 너무 사랑을 하셨어요. 네. 예, 지성이를.
지성이가 딸이죠.
네, 딸이 네. 딸입니다. 딸이 딸이 세 명이에요. 네. 세 명이고 아들 하나인데 그 중에 막내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더 가슴이 그렇죠. 아프고 이제 지성이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냥 딸 중에 그냥 첫 번째가 가거나 막내가 가거나 그랬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빠져가지고.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하나인 부모님들은 이제 어떻게 사나 막 이러는데 자기도 처음엔 그렇게 당신도 그렇게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지성이로 인해서 다 트라우마가 온 거예요. 가족이 다양한 형태로.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였으면 낫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성이의 경우는 처음에는 생존자 명단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버님이 좀 더 힘들고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좀 생존자 명단에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좀 시신으로 발견이 되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3, 4 정도? 3, 4명 정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그러진 않고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때가 아이들이 그 구조되지 못한 상황,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대로 아이들의 시신이 올라왔을 때도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전쟁에서 전사한 것처럼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0반의 주위 어머니 같은 경우는 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목포에 어떤 병원이 있어서 거기에 그 시신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 없는 그런 시신이 네.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설마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그렇지만 아이가 안 나오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고 딱 봤더니 그 딸이 거기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팽목항에 있어야 될 딸이 그 병원에 이미 옮겨져 가지고 있었던 네. 거죠. 그런 아이들도 몇 명 되고 예, 혼란의 과정이었어요. 완전히. 예.
문종택 아버지께서 전에 제주도에서 산 적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 본인이 직접 이제 진실을 찾으려는 조사도 스스로 직접 하시고 세월호 주변에 이렇게 좀 그물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문종택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조사들 좀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아버님이 직접 상황이 진실이 지금 밝혀져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초기에 그 다 돌아다니신 거예요. 섬을 네. 저도라는 곳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하여튼 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난 것도 아니고 구조된 네. 것도 아니고 그 섬이 둘러싸여져 있는 곳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도움만 요청하면 얼마든지 네.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곳이잖아요. 근데 네. 어민들이 그때 엄청나게 그 도와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민들의 마을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증언을 들으신 거예요.
네.
어부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그 증언을 다 이제 또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놓고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 책에 보니까 어떤 어머님은 아예 재판정에는 못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좀 그래서 이제 못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참관을 좀 해보셨나요?
저는 직접적인 네. 참관은 못하고 그거에 관계된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 작가 중에 오준호 작가가 있거든요.
예, 예,
그
예.
친구가 그 법적 르포르타주 책을 썼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그 책도 곧 나와요.
아.
예, 그래서 그 친구로부터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
예.
재판정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들으신
네.
바를 좀 얘기를.
제가 그 책을 읽었거든요.
네.
초고를 읽었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답답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거는 법정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네.
거기에 선장이나 해경이나 이제 선원이나 이렇게 듣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왜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밖으로 나오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키를 왜 이렇게 확 틀어가지고 이렇게
급변침.
배를 급변침하게 했냐. 그랬더니 그거 자체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실은 이 법정 안에서는 이미 다 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우연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냥 죽은 게 되는 거야. 누구 책임도 아니고 다 이해가 돼버리는 지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법정을 뛰어나온 현실은 다양한 틈이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고 거기에 말로 그 진실이 숨어 있는데 그 진실이 숨어 있는 거 속에 부모님들의 의문을 품는 게 있는데 그건 해명이 한 개 더 되지 않으니까 너무 가슴이 터지는 거죠. 예.
한때 이렇게 세월호 사건에 좀 이렇게 가슴 아파하던 국민들이 어느 시점부터 이제 또 이렇게 돌아선 분들도 있잖아요. 좋지 않은 댓글을 다시기도 하고 또 직접 유가족들 앞에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 반응이 이제 계속 좀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고 그게 유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좀 힘겹게 좀 다가갔을 것 같아요. 지금 북콘서트를 계속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한 30회 가까이 좀 계속 북콘서트를 좀 하고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 혹은 이제 독자들을 직접 좀 만나잖아요. 좀 독자들 반응 좀 어때요?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네. 어떤 글을 하나 읽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 또 하나의 독자들의 반응이잖아요. 이렇게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책을 신청을 해서 딱 그 책이 왔는데 그 독자가 맨 처음에 한 거는 그 책을 꼭 껴안아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사실은 유가족분들을 인터뷰를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저희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공감하느라 저희들의 아픔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픔은 아픔대로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책을 꼭 껴안아줬다니까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독자분들이 이제 베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개를 또 선물하는 경우도 있었고 편히 쉬라고 지성이 너무나 힘드니까 편히 쉬라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콘서트를 다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콘서트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고 또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그리고 너무 힘든 작업했다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유가족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또 공감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진짜 필요했구나. 저는 이제 책을 그동안 내면은 이렇게 뭐 북카페에서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자 뭐 이런 거 하면 제가 안 갔거든요.
네.
그리고 뭐 출판 기념회도 그냥 공동 작업 할 때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같이 하고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네.
굳이 뭐 그런 게 필요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 세월호 작업은 제가 처음으로 해본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북콘서트에 갔는데 그분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그 감정을 하나로 느끼고 그분들이 또 책 속에서 읽었던 것도 질문을 또 해주시고 거기에 답하고 이런 과정이 그리고 같이 또 거기에 우리가 기록했던 유가족분들과 함께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자리에.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되게 많이 좋더라고요. 저는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 기록 작업을 한 그 작가들에게도 이렇게 좀 트라우마가 좀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좀 비슷한 작업들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힘든 악몽을 좀 꿀 때도 있고 식은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잠에서 여러 번 그렇게 깬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그 뭐 혹시 그런 게 좀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많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밝힐 수 없는 내용들도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안산에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유가족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렇죠.
여러 분 30여 분 넘게 만나고 지금도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데 공식적인 인터뷰는 30분이지만은 또 비공식적으로 또 많은 분들을 그렇죠.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의 집을 또 방문해서 그 기록물을 또 수거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지금 4.16 저장소에서 거기에 집도 제가 따라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가면은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또 많이 하세요. 근데 한번 이야기를 듣고 오면은 그 다음 날은 진짜 쉬어야 돼요. 온전히 쉬어야 돼요. 넉다운되는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이렇게 이야기가 좀 더 심하신 분 있잖아요. 더 고통이 심하시는 분은 저 이틀을 쉬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기록하러 갔다가 기록 못하고 그냥 온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경우도 많았고 너무 힘들으셔서 그리고 저도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예. 그리고 조금 약간 그 좀 정신적인 그 제가 우리 이제 농담을 해요. 유가족분들이 증상이 멍해지는 거거든요. 판단이 안 되는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그러니까 충격이 커가지고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되지? 현실을 해석하고 판단을 해야 뭔가 앞으로 뭐 행동이 나가잖아. 그럼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누가 한의사분이 자원봉사한 한의사분이 청명탕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그걸 두 달 먹으니까 아주 상태가 호전됐대요. 그래서 저보고도 청명탕을 먹으라고 해. 제가 기억이 사실은 많이 없어졌어요.
아 근데 사실 저 책 읽으면서도 멍해지는 네. 게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 또 말씀 들으면서도 좀 네. 멍해지거든요. 네. 근데 직접 이렇게 옆에서 예, 지켜보시고
어제 청명탕 드신 거 아니에요? 예, 그 유가족 분들 집을 이제 찾아가서 그런 물품들도 이렇게 좀 수거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뭐 아이들이 좀 남긴 편지 같은 것들도 좀 있나요?
네, 편지들이 그러니까 그쪽 아이들의 좀 특징이 이렇게 편지를 많이 썼어요. 놀이처럼 썼어요.
요즘 아이들 편지 잘 안 쓰잖아요.
네. 근데 네. 제가 사실은 제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이 고3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원고 다닌 애들이 5명, 6명이 돼요. 이번에 고3인데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고2 아이들이 지금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 친구 중에 한 애가 있는데 그 애가 그 애를 좋아하는 여자친 그 단원고 희생 아이가 있었어요. 남지연이라는 아이인데 그래가지고 그 아이 집을 갔었거든요. 나는 이제 그 아이를 알고 갔잖아요. 네. 근데 그 집을 딱 갔는데 그 아이 그 벽에 그 민우라는 아이돌 가수가 있어요. 네. 그 가수 실물 크기로. 그 편지가 써져 갖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머리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예 서서 꼼꼼하게 그것도 하고 이제 그 이제 좀 덜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갖고 옆에다 또 붙여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편지를 쓰는 거를 그냥 뭐 이렇게 편지 A4용지다 뭐 이런 거 쓰는 거는 그냥 다반사고 네. 이렇게 곰 모양 있잖아요. 곰 모양에다가 사람 그 절반 크기의 곰 모양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아버지한테 지아 같은 경우는 의붓 아버지한테 아버지 너무 고맙다. 자기를 거둬줘서 자기를 키워주셔서 그리고 이제 지아가 그 편지를 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 편지가 아니라 그 글을 잘 써가지고 그 학교 홈페이지에 그렇게 이제 그 실린 게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고흐의 구두예요. 그 구두 있잖아요. 네. 그 구두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한 학년에 한 명씩 그걸 뽑은 거야. 잘 쓴 글을. 근데 지하가 뽑혔어요. 거기에 아버지 구두. 일하는 아버지 그 작업화 같다고 구두. 낡은 구두 같다고 아버지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키워주시는 아버지, 예,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일일 노동자거든요. 공사하시는 네. 데서 일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네, 그 힘들게 이제 기록을 해주셨는데 이 정부와 언론이 진상 규명을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만큼 기록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세월호 기록 작업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유가족분이 304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기록한 거는 13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일반 유가족도 기록을 하려고 그랬고 실종자 가족들도 기록을 하려고 그랬어요. 시도는 정말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그걸 기록할 상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유가족분들은 제가 이제 그때 교황이 왔잖아요. 네. 교황 유가족분들이 명동성당에서 모여서 그거를 공항으로 갔잖아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갔었거든요. 그때 만났던 일반 유가족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인터뷰를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전화 통화도 자주 했는데 이제 중간에 일반 유가족들이 막 그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이거를 안 하시겠다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희생자 중에 일부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작업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네, 지금 상태고 그렇죠. 그 실종자 가족분들은 지금 기록한 상태가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마음들이 그렇죠. 네. 진짜 너덜너덜해지신 상태이고 이걸 그 고통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렇게 있을 수 없거든요. 한 어머니 네. 같은 경우는 팽목항에서 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걷다 보니까 그 안산 가장 시내 있잖아 중앙동 어느 가게 앞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기록을 못해서 그분들에 대한 기록 작업을 할 생각이에요. 근데 시간이 어떻게 걸릴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의 기록은 우리의 상태와 준비 상태와 유가족분들의 그렇죠. 그런 상태가 같이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저희가 그 생존 학생들을 사실은 2월부터 기록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일단은 일부에서 생존자 가족 학부모 대표가 그걸 허락을 했었는데 그래서 기록 준비를 했는데 네. 또 내부에 또 이렇게 기록을 또 반대하신 부모님이 계셨나 봐요. 왜냐하면 기록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상처를 아이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지하 책에 네. 그 생존 학생 지하 친구인 그 우리 표지도 그려준 혜린이를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인터뷰를 해서 글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지우고 가장 최소한 부분만 남겨서 지금 글에 실린 거거든요.
그런 예, 그래서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필요한 작업인데 언제 될 수 있을지 네. 그거는 저희 이제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 앞에서 시작하면서 이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혹은 이제 망설이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렇게 주저하고 망설이는 독자들에게 왜 이 책을 꼭 읽어야 되는지 좀 박연진 작가님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책에 담긴 이야기를 굉장히 아파하세요. 아픔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참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펼쳐나가고 싶었던 꿈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담겨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아프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 누군가의 꿈에 관한 이야기라고 읽어주시면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책에 있는 그리고 이 책에 담기지 못했지만 단원고 친구들 그리고 일반인 희생자분들 그리고 생존자분들에 대한 기억을 잃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셨으면 그런 차원에서 책을 읽혔으면 또 그렇게 용기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혹시 김수천 작가님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좀 들려주세요.
예, 제가 어제 예슬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예슬이 아버지가 이번에 소연이 아버지랑 함께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완주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님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완주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이 예슬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걸 완주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진상규명이나 뭐나 막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애슬이를 살리지 못한 자기 자신을 애슬이 용서를 해달라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기록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부모님들이 진짜 당신들을 성찰을 하거든요. 뭔가 요구하고 막 이러기 전에 사실은 가슴 안에는 당신들이 아이들을 살리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슴 안에 이렇게 계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선이 그 타인으로 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식의 사랑 너무나 그 사랑들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성찰을 하시냐면은 당신들이 이제까지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분들을 제대로 함께 해주지 못한 거, 자기들이 고통의 위치에 놓여 보니까 그분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게 너무나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그 조금 반성 같은 걸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저희 책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저희 책이 그냥 단순히 격렬한 고통의 언어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성장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 세월호와 함께 그 성장하는 그런 삶을 우리 다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아까 김수천 작가님이 하셨던 표현을 좀 빌리자면 그 어떤 사회적 영혼들을 영혼이 좀 더 뭐 밝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정화시키고 그러는데 이 책을 읽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을 다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저하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그 하나하나 읽고 그 글에 대해서 평을 또 해줬어요. 네. 그 작업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책으로 나왔을 때는 또 느낌이 어떤가 그리고 책을 읽었는데 그 고통의 언어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유가족분들이 그 다른 이야기 있잖아요. 그 거기에서 그 일반 사람들을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너무나 따뜻한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또 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을 때 제가 그때 읽었던 거에 다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해하지 그러니까 그 보지 못한 어떤 지점들 또 보고 있다는 거죠, 책을. 그러니까 자꾸 보시면
예. 박윤진 작가님도 예. 마무리 멘트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뭐 간담회나 북콘서트 때문에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때 한 분, 두 분이 찾아오시면 그분들이 다 가족 같고 내 편 같고 뭐 그러시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 아픈 마음도 치유되고 무거운 짐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간담회가 계속 전국에서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자리에 시간을 내주셔서 좀 참석을 해주시고 또 주변에 세월호와 관련돼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꼭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작은 역할들을 조금씩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 제 10회 불꽃도 은밀한 라디오 초대 작가님들 보시고 여기서 서서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가늠할 수조차 없는 거대한 슬픔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잃은 슬픔을 함께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차갑고 깊은 바다에 빠진 이들이 내 자식이고 부모이고 내 가족이니까요. 그들이 그곳에 빠져 가라앉을 때까지 방관한 것 또한 우리이고 나 자신이니까요. 오늘 불꽃도 은밀한 라디오는 단원고 2학년 6반 신호성 학생이 쓴 시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소중한 말씀 들려주신 김순천, 박연진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여기 시는 두 분, 김순천 작가님부터 한 행씩 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만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나무, 신호성.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곳.
식물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곳.
이 작은 나무에서 누군가는 울고 울었을 나무.
이 나무를 베어 넘기려는 나무꾼은 누구인가.
그것을 말리지 않는 우리는 무엇인가.
밑동만 남은 나무는 물을 주어도 햇빛을 주어도 소용이 없다.
추억을 지키고 싶다면 나무를 끌어안고 봐보아라.
예, 오늘 불꽃도 은밀한 라디오는 단원고 학생인 정지아 학생의 학생이 쓴 시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4월의 편지라는 책에 인용되어 있는 시고요. 오늘 소중한 말씀 들려주신 김순천, 박연진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불꽃축제 여의도 1 정지아.
아저씨 일어나 보세요. 정신 차리시고 옷 걸쳐 입고 벨트는 웬만하면 좀 잠그시고.
이제 일어나서 저 광경 좀 보세요. 아직 축제가 끝나지 않은 여의도의 모습을.
저곳엔 어떤 의식도 어떠한 사랑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흔적과 자국만이 가득할 뿐.
시커멓게 타버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아저씨 마음에서 일어나는 붉은 불꽃보다 어두워서.
누구 하나 빈 유리병 마냥 그 자리 그렇게 가만히 누워있는 아저씨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네요.
아, 다시 누우세요. 구겨진 겉옷에 묻은 먼지는 제가 떼어드릴게요. 길바닥에 잠든 아저씨를 깨우리는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불꽃도 은밀한 라디오, 책과 삶,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 매주 한 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만드는 데 수고해주신 분들, 진행의 김현진, 송기혁, 연출의 박성훈, 대본의 정윤영, 음향과 사운드 엔지니어링의 김일환, 촬영 및 편집 이한, 성우의 김은경, 원은정, 한글 서체 김성장, 로고송 박행,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여러분들입니다.